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 주님이 높은 산에 세 제자들을 대동하고 올라가셔서 기도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주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었고 그곳에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잠시 동안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산상 변모 사건입니다. 높은 산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사건과는 달리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산 아래 동네는 그야말로 야단법석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의 외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아홉 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힘썼지만은 그 아이는 발작을 일으키면서 난리굿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정황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본문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저는 그림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지만은 이런 본문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렇게 잡는 거 있지요, 구도. 구도. 짜임새 있는 그림을 그리자면 산 위의 정황과 산 아래의 정황으로 나누어서 구도를 잡아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신앙 색깔을 따라서 산 위의 정황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것을 중심부에 놓고 그리든 아니면 산 아래의 정황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걸 그림의 중심부에 놓고 그리든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본문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십니까? 기도와 명상과 성경 공부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그림의 중앙부에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행동을 손과 발로 움직이는 이 액티비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림의 중앙 부분에 놓고 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본문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높은 산에서 기도하다가 잠시 변형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한번 잠깐 맛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 컨텍스트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자신이 바로 조상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임을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르기를 바로 앞에 있는 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28절이니까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의 제자들 중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이 진실했다면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를 제외하고라도 적어도 가장 오래 살았다고 생각되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예언이 잘못되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예수께서 높은 산에 기도하는 중에 거기에 임하였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신 지 8일 후에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세 제자들은 주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 8일 후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높은 산에서 해같이 변형된 모습,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은 바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때까지 아직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 산 위에는 일시적으로 변형된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구적으로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높은 산 위에서 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잠시나마 큰 권능과 영광 속에 임하는 것을 친히 목도했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우리들이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산에서 예수께서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된 그것을 예수님의 세자자가 목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핵심 그룹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특권입니다. 나머지 아홉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세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그냥 여기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모시고 눈물 근심 많은 세상 잊어버리고 산 위에서 한 세상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기이하고 크기에 고통이 가득 찬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말입니다.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 일종의 도피 심리입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들을 대동하고서 산 위에서 기도하는 동안 산 아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고통과 절망, 혼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영광 중에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산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죄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알려지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가셔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내려가시길 원하기도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 말입니다. 그토록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던 길입니다. 그러나 우둔한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경상도 사투리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맙시다. 이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너무나 좋은 꿈을 꾸고 있기에 그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내뱉은 말이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죽어서 지옥 가든 말든 그거는 내 상관할 바가 아니고 세상이 온통 시커멓고 뒤죽박죽이 되더라도 나 혼자만 깨끗하면 된다는 사고방식 말입니다. 사탄과 싸우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다가 당하는 멸시 천대보다는 교회 안에서 찬송하며 성도의 교제나 즐기는 것이 100번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산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 가사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할 일 많은 세상에 우리 주님 날 가라고 명하십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밤 철회하며 기도할 때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내 심령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풀릴 때는 참 기뻐요. 그대로 그냥 영혼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와야 되거든요. 세상으로. 심령의 상처가 풀리면 뭐라 그래요? 그 덩치 큰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깊이 기도 들어가면. 이게 이런 상태입니다. 할 일 많은 세상에 주님 날 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으라. 이 소리 말입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오직 이 땅 한 세상을 사는 동안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만 구름을 덮이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새 제자들의 귀천에 울립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없고 오직 예수만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Jesus only. 자, 예수만 좋지요. 참 좋은 문구입니다. 참 좋은 표고 말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주님을 세워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는 우리 주님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어디에 모셔두었어요? 골방에다 모셔두었어요. 골방에다가. 그리고 조금 더 나간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다 자물쇠 채워놨어요. 골방에 자꾸 간섭하면 힘들잖아요. 감수 못하라고 골방에 놓고 뭐 했어? 자물쇠 뚝 채우나. 이런 상황 그리스도인들 참 많아요. 예전 한 20년 전에 교회 포닥으로 교회가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포닥 알죠? 포스 닥터들. 인천공항에서 올 때 인천공항에 그 보면 그 물품 보관소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딱 집어넣고 자물통 탁 채워놓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1년 동안 무슨 생활? 가드 프리 라이프. 1년 동안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그 다음 1년 돌아갈 때 키를 꺼내가지고 인천공항에 딱 꺼내가지고 예수님 꺼내고 그렇게 같이 살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편안한지. 안 되잖아요. 삶의 중심부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내 삶에 예수께서 몇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세 번째 자리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가.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3등을 한다고. 이 말이 뭔가 하니 내게 있어서 1등은 언제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즐기고 싶고 얻고 싶은 것, 이게 1등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1번이 1번. 2등은 뭐예요? 내게 있어서 성공과 입신 출세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즉 듀티입니다. 학생이면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또 사업이나 직장인은 뭐예요? 돈 버는 일, 직장에 높이 올라가는 일. 예, 이거 해야 돼요. 이 듀티 두 번째 일입니다. 3등은 뭡니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3등. 예수를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23, 4, 이때 성령께서 나를 길을 걸어가는데 강력하게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푸른 창공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내 삶을 드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 삶의 1번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즘도 변함이 없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면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면 12시까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다른 일 안 합니다. 배가 좀 고프면 조금 일찍 11시 반에 밥 먹어요. 보통은 12시에 먹는데 오전 시간에는 내가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어서 천하 없어도 아무 일 안 합니다. 삶의 전부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 먹으면 프리하게 할 일 하고 이렇게 만날 사람 전화 받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가 몇 번째 있습니까? 삶의 중심부에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쓰고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드립니다. 쓰고 남은 돈을 드리고 이렇게 바뀝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 일이 바쁘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 제일 먼저 뺍니다. 세상 일 바쁘면. 마틴 루터는 세상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부터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가 프라이어티 넘버원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분 정도 큐티를 하시는 분들, 아니, 오늘은 바빠, 그거 큐티 생략하지 말고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셔야 됩니다. 큐티 10분 정도 한다면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 주님만 이런 말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교회 문을 나서면 다른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마치 꼬맹이들이 집안에서는 3살, 4살 꼬맹이들 어떡해요? 엄마만, 엄마만 그러면서 엄마 뒤를 쫙쫙쫙 따라다녀요. 근데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이들이 다른 엄마 따라가요. 엄마 치마 꼬리 붙들고 따르던 그 아이가 쇼핑몰에 가면 슬그머니 엄마 치마 꼬리를 놓고 다른 엄마를 따라갑니다. 어떤 엄마일까요? 장난감 가게. 거기가 있어요. 다른 엄마의 그게. 또 게임방 뭐 이런데. 교회 예배드리면서 기도시간, 예배시간, 친교시간에는 주님만, 주님만 하지만은 교회 문지방을 넘어가면 다른 주님. 세상이 얼마나 우리 마음 뺏어가요. 다른 주님을 참 많이도 있습니다. 세상 밖에는. 요즘 중국 국경 쪽에는 탈북자들과 또 중국 안에도 수많은 조선족들이 핍박을 참 많이 받아요. 굉장히 심해졌어요. 작년, 재작년, 올해 더 심해요. 그들의 피 미친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 다만 예수, 항상 예수.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직접 들었고 또 간접적으로도 들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곳 평안한 보스턴에 살다 보니 신앙생활에 뭐가요? 나사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신앙생활이 세속화되면 예수만이라는 구원은 사라지고 뭐가 떠올라요? 예수도, 이게 떠오릅니다. 예수도. 세상도 섬기면서 예수도 한번 섬겨보자라는 이 구호말입니다. 예수만 섬기자 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시지요? 예수도는 뭐예요? 예수도 함께 세상도 섬기겠다 이 소리예요. 보스턴 땅에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만 잘하는 일은 안 되잖아요. 아무도 못해. 연애도 못하고 다른 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는 뭐 해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돼요. 노는 것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래 돼야 되지. 이게 좋은 인격이잖아요. 공부만 하는 뭐 안 되잖아요 그거. 근데 신앙은 아니에요. 뭐 예수만, 예수도 잘 섬긴 사람 안 돼요. 다른 신도 섬기기 때문에 예수만 섬기는 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예수만 섬기는 캠년장 교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99% 헌신하는 100명의 사람보다는 100% 헌신하는 한 명의 사람이 구원사에 더 큰 업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예수만 섬기는구나 하는 이런 결단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형사건을 통해서 말 맺겠습니다. 변형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미리 맛본 우리들이 이제 살고 싶은 그게 있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주일 예배 금요에 있는 금요기도에서 우리들은 매주일마다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맛보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이 일깨워지고 마지막으로 나가야 하는 곳 뭐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눈 감고 1분 동안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단을 하는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 그 시간만은 다 세상 잃어버리고 내 온 전부를 하나님께 뭐 기도하는 시간 10분이면 10분 동안 내 온 전부를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한번 섬겨보십시다. 그런 결단을 이 1분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